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고역을 인하여 부르짖은지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을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약 1600년경 애굽입니다. 기근에 시달리던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이민 와서 풍성한 삶을 누린 지 30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민 왔을 때 남자 70여 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1장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외적과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에서 탈출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왕들이 선대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성읍들을 짓게 하며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창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더 혹독하게 중노동을 시키고 그들의 삶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다 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히브리 산파들 때문에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강성해지고 번성해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한 경건한 레위인 부부에게 남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모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3개월 동안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비밀을 유지할 수 없기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는 나일강가의 갈대 숲에 놓아둡니다. 바로의 딸은 하나님의 섭리로 아기 모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아들로 삼고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젖을 뗄 때까지 키우게 한 후에 애굽 궁중으로 데려가서 애굽의 왕자로 키웁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세가 장성해서 약 40세가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 11절서부터 보시면 하루는 모세가 궁중 밖으로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이 중노동하는 곳으로 갑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민족에게 갔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지금 모세는 자신이 혈통으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한 애굽인 노예 감독관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 출애굽기 기자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또다시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라고 기록합니다. 11절에서만 두 번이나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을 더 이상 애굽인으로 보지 않고 히브리인으로 본 것이 틀림없습니다. 애굽인 노예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을 심히 때리는 것을 보자 모세는 격분해서 그를 쳐 죽이고 모래에 숨깁니다. 그를 따라가서 주위에 아무도 없었을 때 죽였을 겁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면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손을 버려서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임명하신 구원자로 본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모세는 그 다음날 또 중노동하는 곳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같이 남의 나라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서로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잘못한 자에게 따집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느냐? 치려면 애굽인을 쳐야지 왜 동족을 치느냐? 그러자 이들이 대답합니다.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네가 누구간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네가 너의 힘으로 애굽 왕자의 권세로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합니다. 모세는 선한 의도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한 일인데 자신의 동족은 자신을 구원자로 보지 않고 자신들도 죽일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눈에 모세는 여전히 애굽 왕자로 보이기 때문에 애굽인 노예 감독관이 살해됨으로써 자신들이 더 고통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잘 압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인 노예 감독을 살인한 것이 탄로난 것을 알고 그 때문에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것을 알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족속은 모세의 먼 친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이 후처 구드라를 통해서 낳은 미디안의 자손들이 미디안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 당시 비교적 고립된 곳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기에 그곳에 숨어 있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땅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앉아있던 중 모세는 몇몇 남자 목자들이 여자 목자들에게 분리 노릇하는 것을 봅니다. 여자 목자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다시 의협심을 발동합니다. 그들을 쫓아낸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여자 목자들의 양떼들을 손수 물을 길어서 먹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목녀들의 아버지는 모세를 불러오게 해서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하고 자신의 딸 가운데 하나인 십보라를 주어서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게 합니다. 모세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데 이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도다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은 이방인 제사장의 선대함을 받아서 미디안에서 거하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그 후 여러 해가 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찾던 애굽 왕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했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탄식했다고 번역하지만 모든 영어 성경은 신음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번역하는데 원어 표현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언약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신음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하시지 않고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그 후 이삭에게 갱신하신 언약, 그 후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갱신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고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과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에게 적용되는 언약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야곱의 후손인 너희들과도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언약은 넓게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맺으신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넓게는 이 언약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좁게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가리킵니다.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대 만에 네 자손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 너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리라. 둘째, 그 다음 내가 애굽을 심판하고 네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할 때 그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많은 재물을 탈취해서 나오게 하리라. 셋째, 네 자손들이 이 땅,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4대 동안, 400년 동안 기다리게 하는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그곳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징치하시는 것인데, 아직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풀로 되지 않았다고,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24절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 하는 겁니다. 400년 전이나 되는 그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과 NIV 성경은 이어지는 25절을 24절의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인과 관계로 번역합니다. 그 두 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셨기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번역한 것이고, 다른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25절을 24절과 별개로 번역합니다. 평형 구문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셨더라 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보는 ESV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셨더라 라고 합니다. 알았다, know 하는 표현, 우리 구약에서 많이 본 표현입니다. 그것은 긴밀한 관계로 들어가다,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라, 이브와 동침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알았더라, 그와 긴밀한 교제를 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자신을 드러내셨더라 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지만 모두 24절의 진리를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24절, 25절의 의미를 간단히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언약 백성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다 보시고 그 결과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다시 긴밀한 교제관계로 들어가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은 이제는 다시 케어하는 관계로 들어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아는 관계로 들어가셨기에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어지는 3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으로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지존자니라. 그 얘기는 세상의 모든 우주만물 다 창조하신 분이다. 모든 인간 역사 주관하시는 분이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다. 나는 다른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잡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유일무이한 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조상,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세에게 세 가지 능력을 주시는데, 첫 번째 능력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은 문둥병이 걸려서 하얗게 되고 다시 집어넣었다 빼면은 손이 여상하게 회복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나일강의 하수를 조금 땅에 부으면은 피가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신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신 것을 믿게 하신 후에 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3절서부터 25절 이 세 절 말씀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애굽의 궁중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지만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난 후에는 자신을 애굽인으로 보지 않고 히브리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중노동하는 노예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인 노예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을 마구 때리는 것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살인죄를 저질렀지만은 그것은 모세에게는 당연한 하나님의 공분의 표현이었습니다. 잘못 이해했지만은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공모했던 죄로 처형당했던 본 헤퍼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교리만 떠드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본회포가 아닙니다. 본회포가 잘못했다. 살인한 거는 잘못했다. 그 얘기만 떠들고 앉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것들 보면서 절대로 자기 목을 내놓지 않습니다. 최소한 모세는 영의 눈이 조금 어두웠지만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약자들에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던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 이들이 억울함 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혼자였고 다른 남자 목자들은 여럿이었지만 이들은 목축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은 궁중에서 자라났기에 그렇게 힘이 많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목자들을 대적하고 쫓아냈습니다. 모세가 애굽인 노예 감독관을 때려 눕혔다는 것, 모세가 진정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알 겁니다. 1급 공무원이 아니라 5급 공무원만 되어도, 5급 공무원도 아니고 7급 공무원만 되어도 모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속한 단체가 아무리 불의해도 내 주위에서 아무리 불의한 일이 계속 일어나도 복지부동, 복지안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이기에 적합한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순수하고 의로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의의로 하나님의 의의를 대적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 노예 감독관에게 행한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노예 감독관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상관이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여기 모세와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천황에게 절한 사람들,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하나하나 까발겨갖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 사람을 욕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둘째, 한 사람을 없애도, 아니 수십 명, 수백 명을 없애도 바로는 계속해서 새로운 노예 감독관을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의도했던 것보다는 의도하지 않았던 악을 동족들에게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칼을 든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힘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아무리 좌우를 살펴보고 행했어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를 흘리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더 중요하게는 모세의 어리석은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더 고통스럽게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냈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40년 더 고통 가운데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의도가 순수하고 옳아도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서부터 15절까지 모세가 행한 것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문장의 주어가 다 모세가입니다. 모세가 무엇했다, 모세가 무엇했다, 모세가 무엇했다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다 내가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구원하시는가? 23절 이하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욕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부르짖으니 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한 것도 아닌데 단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은 것뿐인데 그것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고 구원을 받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발버둥 쳐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연, 학연, 혈연, 지연, 당겨서가 아닙니다. 부지깽이와 같은 어떤 인간도 의지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다 세상을 떠나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막연한 말을 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하리라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얼마든지 내 능력을 가지고 날아갈 수 있지만은 날개를 접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모세의 실패를 우리의 거울과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신음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야단을 쳐도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친구됨을 인하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해서라도 들어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왜 한마디 하시면 될 것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면 될 것을 왜 똑같은 요지의 말을 세 번이나 하시는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가? 끈질기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끈질기게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인 것을 믿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정말 괴로운데도,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신음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부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학위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학위했는데 직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집안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 상사에게 매일 괴로움 당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당분간이지만 사단 마귀가 지배하기에 세상에는 악이 많고, 따라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 이거 당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신음하며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지극히 드문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여러 번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 안 나오는지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아직 급한 게 없는가 보죠. 아직 괴롭지 않은가 보죠. 사실은 괴로운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괴로운데도 이제는 태연한 척 하면서 사는 삶 그만두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분인 것을 믿는다면은 이때는 줄을 똑바로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지도교수 바지 가랭이 잡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좌합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회사들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들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주장하시고 그들의 회사 마음대로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진리, 제가 이 진리를 계속 강단에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권면하셨을 때 듣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음하면서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단순한 진리 다시 한번 새기고 이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맺은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놀라운 말씀인가? 지금 자신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전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 이들의 30대, 40대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400년 전 이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이들을 버리고 계셨지만은 지금 이들을 아셨다고 합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들과 교제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떠나 계신데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400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알면은 반드시 우리와 긴밀히 교제를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면은 내가 여기 있노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블랭크가 되는 사람들, 아무 감정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만큼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창세기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자신의 부르짖음 때문이 아닙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연결된 자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자손을 번성케 하는데 그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너의 아비 아브라함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 증조부님, 고조부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언약 신학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교단에서 부모의 믿음을 보고 부모와 한 언약의 근거에서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심판받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지만 구원은 자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받는다 말씀하시지만 각 사람은 행한 대로 각기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지만 또한 성경은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고치신다고 합니다. 아비의 믿음을 보시고 간질병 걸린 자녀를 고치신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선조의 믿음을 보시고 자자손손으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가 수없이 본 말씀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치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비가 죄를 지으면은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시지만은 그러나 아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자자손손 천대에 걸쳐서 그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 오거스틴의 예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성 오거스틴 탕자 가운데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보기 드문 위대한 성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부모된 자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가라 그러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우리의 아들 이삭에게 갱신시켜 줍니다. 아들에게 하신 약속 아들의 아들 야곱에게 갱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자손손으로 갱신을 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남기실 유산 없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보험 들기 전에 이 보험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시되 출애굽기 34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 기억하고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많은 교회에도 자녀들이 탕자인 자녀들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 전혀 경외하지 않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하고 자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똑바로 서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들도 예수 믿고 개과천선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제목을 보시면은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 놨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고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니 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 줄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시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를 말아야 됩니다. 신학 이론을 잘못 배운 사람들 늘 입 바른 소리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우리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에 따라서 일어날 뿐이다 얘기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거 때가 돼서 지금 일어난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나가서 잘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긴밀한 교제관계로 들어가시고, 3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갖고 자신을 다시 계시하시고 잊어먹었던 하나님을 다시 가르쳐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착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100%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100%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간의 책임 100%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의지 주신 거 로봇과 같이 사용되라고 주시지 않고 행사하라고 주신 거 100% 믿어야 됩니다.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해서 자기 의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자기 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과 친척관계에서, 심지어는 자기가 속한 아파트 단체에서, 심지어는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자기의 의의를 대단히 부르짖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매일 갈 필요가 없다. 주일날 하루 가서 똑바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운 대로 똑바로 살아야지, 세상에서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매일 교회 새벽기도 가서 주님한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얘기를 합니다. 주일 하루 가면 되는지 왜 수요일까지 교회 가서 아우성을 치고 법석을 떠는데 세상에 나와서 하는 짓을 보면 왜 그 모양이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왜?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산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자신은 고군분투를 하고 좌충우돌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보다 의롭게 살았다고 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복되게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하는 그 트릭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똑바로 알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 마귀를 대적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는지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방법은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사단 마귀를 이겼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내 권세와 부와 지식과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는가,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 많은 지식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어리석은 자로 취급함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가 사는 것을 깨닫고 성령을 얻고 살아난 자로서의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남이 와서 나를 짓밟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싸우고 슬퍼하고 그러다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은 죽은 사람은 남이 와서 아무리 밟아도 아픈 게 없어요. 꼬떡없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고 하나님의 강함을 온전케 하신다고 하신 말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하시는 말씀 우리 기억하고 이제는 어려움에 처해서 내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과 지혜가 없기에 세상에 빼기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신음하며 부르짖는 거 이거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 우리 주위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